제가 그 어릴 때만 해도 우리 혀에 있는 이 미각 세포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은 네 가지 종류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단맛, 그 신맛, 짠맛, 그 쓴맛입니다. 이 매운맛이나 이 떫은 맛을 그 맛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혀의 미각 세포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통각 작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맛이 아니라요, 우리 몸이 이 가시 같은 데 찔리면 막그 아프듯이 이 통증으로 전달되는 것이 매운맛이나 떫은 맛이기 때문에 그것을 맛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기원전 4, 5세기 철학자들, 뭐, 데모크리스토스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에서도 이 맛의 네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 이네 가지 맛, 그 단맛, 신맛, 짠맛, 쓴맛, 이네 가지를 맛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요즘 아이들은 그 과학 시간에 한 가지 맛을 더 배웁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감칠맛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우마미 맛입니다.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나도 그 정도는 학창시절 때 배운 거 기억하는데, 이 감칠맛이 무슨 맛이냐고 하면서 아이들 면박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요즘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이 어른들도 늘 배우는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요, 걸핏하면 이꽉 막힌 사람 됩니다. 이 우마미 맛이라는 것, 소위 그 MSG 맛이라고 부릅니다. 1908년에 일본의 이케다 키쿠나이 교수가 발견하였습니다. 이 해초 수프에서 이 맛을 발견하고, 이 기존의 네 가지 맛을 아무리 조합해도 낼수 없는 새로운 맛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주장이 쭉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2000년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 우마미 맛을 감지하는 혀의 수용체를 발견하면서 국제 용어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니 뭐 2000년도 이전에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은 뭐 딱히 신경 쓰지 않으면은 이 모르는 맛이지요. 뭐 여전히 네 가지만 느낄 수 있다라고 알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자녀들이 뭐 여럿 있지만은 이 과학시험 문제에서 다섯 가지 기본 맛, five basic taste를 적으라고 하면은 반드시 우마미 또는 좀 쉬운 영어로 savory라고 해서 써야 합니다. 우리 아빠가 맛에는 네 종류 했다고 이안 쓰고 앉아 있으면은 틀립니다. 그리고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다섯 가지 맛을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그 감칠맛을 느낍니다. 이못 느끼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 혀의 감각이 아니라요, 이 사람의 감정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의 감정은 몇 가지다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무척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십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허탈, 허망함, 뭐 좌절감, 증오, 뭐 애증.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인간의 감정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간혹 남자분들도 예민한 분들은 그렇지만은 대체로 여성들은요, 이 감정이 너무 다양해서 때로는 자기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자기 감정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만 흘릴 때도 있지요. 이런 여성을 보고 남자들은 둘중 하나로 짐작합니다. 너무 기뻐서 울던가, 너무 슬퍼서 운다고요. 이 남자들이 이렇게 보통 단순합니다. 이그 자매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성들은요, 그 너무 기쁜데 그렇다고 꼭그 기쁘지 않은 그 감정 때문에 울기도 하고요. 너무 슬픈데 그렇다고 꼭이 슬프지만은 않은 것 같은 이러한 감정에 울기도 합니다. 그뭐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 이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괜히 그 어설프게 이해하려다가 화만 돋웁니다. 이 부부싸움이 나면요, 남자는 그 눈앞에서 사라지든지, 재롱을 떨든지 해야지, 그 앞에서, 아유, 나도 네 기분 다 안다! 하는 순간, 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여자는 자기도 자기 감정을 이해 못한 상태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더 화가 납니다. 네가 내 기분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더 화가 납니다. 저도 언젠가 그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그 선교사님이 참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이 간절히 기도했던지 이 천사가 아, 네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만은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남미에서 파송받은 분인데 아, 남미에서 그 아프리카가 너무 머니까 힘들 때 가끔 고향이라도 들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아, 남미에서 이 아프리카까지 연결되는 세상에서 가장 긴 다리를 놓아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가 발끈 그 화를 냈습니다. 아, 야, 이 사람아, 그 너는 그 선교한다면서, 그 생각을 좀 해봐라, 가서 거기서 여기까지 다리를 놓는다는 게 말이 되냐? 누가 그런 공사를 맡으려고 하겠냐? 환경단체는 가만히 있겠냐며 이 천사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다른 소원을 말했습니다. 제가 그 한평생을 아내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며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그래도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내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아 그래 몇 차선짜리 다리를 놔주면 되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감정은요 이 표현하는 만큼이나 다양해서 포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큼직하게 분류하는 것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중국의 유학 사상에는 인간의 감정을 소위 칠정이라고 부르면서 분류하였습니다. 그 칠정, 그 희노애락 애오요옥입니다. 희는 기쁨, 노는 분노, 애는 슬픔, 락은 기쁨. 애가 다시 한번 더 나오는데 여기서 애는 사랑, 오는 미움, 욕은 욕망입니다. 희노애락 애오요옥. 꼭 단순하게 나눈 것이긴 하지만 사랑에 이 사람이 가지는 큼직한 감정들을 잘 보여준다 싶습니다. 뭐 한편의 설교에서 이 모두를 다 다룰 순 없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미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희노애락 애오요 느낍니다. 기쁨, 분노, 슬픔, 기쁨, 사랑, 미움, 욕망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중 특별히 이 신자들을 찝찝하게 만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바로 미움입니다. 뭐 굳이 애들로 말할 것 없고요.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분 계십니까? 내 속에는 미움이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만일 있다면은 그 사람은 미움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일 것입니다. 이 미움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신자들은 늘 미움이라는 감정 앞에 찝찝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어찌 누군가를 미워한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는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없는 그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한명 있습니까? 아무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감정에 어떤 장애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 미움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것을 인간의 죄성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그런 설명은 우리 일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미각을 가지고 있다면 단맛, 쓴맛, 신맛, 짠맛, 이 감칠맛을 느낄 수 있듯이 이 정상적이라면요, 미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감정은 우리의 일부이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또는 우리가 초탈해야 되는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다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미움은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이 미움이 생기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사랑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듯 모르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때때로 젊은이들에게 이 불현듯 샘솟는 그 사랑의 감정과 마찬가지로 미움 또한 불현듯 샘솟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미움이 점점 깊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감정은 전염성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상을 함께 미워해주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특히 이런 감정의 전염에 약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도 좋아하고, 부모가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도 싫어합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싫어하니까 나도 저 사람을 싫어하고, 우리 부모님이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합니다. 아내와 그 연애하기 전에 아내에게는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누군지 몰랐지만 순식간에 세상에서 그 남자를 제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저 여자에게서 저 자식을 좀 떼어달라고 매일 이 미움과 시기에 가득 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뭐 딱히 일편단심은 아니었던 것이 저도 뭐 다른 여자 소개 받아가면서 아, 저 사람이 헤어질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불현듯 솟는 이 미움과 증오,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그 미움, 어쩔 수 없는 미움이었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나고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자였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이번에는 그 강남에 있는 좋은 그 재즈 카페에서 분위기를 잡고 만나자 했습니다. 또 까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떡볶이집에서 사귀자 했습니다. 또 차였습니다. 그렇게 같은 사람한테 몇 번을 이 퇴짜를 맞으니 참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자존심도 상하고 이제는 뭐 용기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업 플랜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차선은 없다. 벼랑 끝이다. 라는 이 심정이 있으니 힘든 것입니다. 이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이 로테의 사랑을 얻지 못한 베르테르는 그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자살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베르테르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사랑을 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백업 플랜이 없습니다. 이그 보니까 그 롯데를 세운 그 회장이요. 그래서 이뭐이뭐이 책을 읽고 상당히 감명을 받아서 그 롯데라고 그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집이나 차를 살 때는요, 백업 플랜이 늘 있습니다. 이집 아니면은 저 집으로 가면 됩니다. 이차 조건이 안 맞으면요, 다른 회사 차 알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럴 수 없습니다. 백업이 없습니다. 예전 농경 사회에서요, 이 소가 죽으면 큰 손실이었습니다. 가족 같은 이 소가 죽으면 정말 가족을 잃는 것 같이 슬퍼하였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 비싼 값을 치르고 나서 다른 그 송아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잘 살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그 자녀가 죽으면은 큰 손실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한명 죽으면 다시 한명 놓으면 그만입니까? 이 소도 아니고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대체가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축구 좋아합니다. 가끔 한국의 이 스포츠 기사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 정이 많아서 그런지 감독과 선수를요, 그 스승과 제자로 취급합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 올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영국에서 감독과 선수를 스승과 제자 관계로 보는 것은 그 이상한 관점입니다. 감독은요, 항상 이 백업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매니저입니다. 만일 손흥민이 부상을 당하거나 이 팔려가면은 이 포체티노 감독 아쉬워할 것 없이 백업 플랜을 가동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랑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감독이든 선수든 구단과 수지 타산만 맞으면 그만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에 대한 백업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뭐 모두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차차 알게 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한 며칠 여러분이 그 휴가 내고 돌아오면요, 일이 잔뜩 밀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나 없이는 일이 안돼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여러분 휴가 한 며칠 잠깐 갔다 와서 일이 잔뜩 쌓여 있는 거지요. 한몇달푹 쉬다 한번 와 보십시오. 일이 밀려서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책상이 빠져 있고요. 그 회사는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이고 사장님 없이는 안 되지요, 뭐 상무님 없이는 안 되지요 하던 그 아첨꾼들이 다 자기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우리에 대한 이 백업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 대신 백업 플랜 가지고 있지 않듯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백업 플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 쿨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집착하는 듯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잔소리가 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던 소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보았을 때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떨 때는 우리가 그말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시고요. 우리한테 윽박 지르기도 하시고요. 그 당근으로 살살 달래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 역시 이 하나님에 대한 백업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아, 나는 부처님께 이 마음 들고 가야지. 알라신께 내 마음 들고 가야지라는 이러한 백업 플랜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런 관계를 성경은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하면서 그토록 아름다운 사랑의 신비를 표현합니다. 구약의 그 아가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부 간의 육체적 사랑과 달콤한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내용도 없이 줄창 이 신랑 신부는 사랑 고백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조금 짧은 사람, 고작 몇 페이지의 그뭐 윤리학 책만 읽고 와서 기독교의 사랑이 어쩌니 저쩌니, 관용이 어쩌니 저쩌니 주절거립니다. 불교는 관용적인데 기독교는 배타적이다라고 비난합니다. 현대 철학의 개념들을 이몇 군데서 빌려와서 아주 논리적인 양, 세련된 양 읊조립니다. 부부 간의 사랑에는요, 이 신랑과 신부 외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가 있습니다. 그 선은 자녀들도 넘을 수 없고,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라고 해도 넘을 수 없습니다. 부부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오래전 그 개그 콘서트라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의 그한 코너에서 그 애들은 재웠수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뭐 때문에 애들은 재웠냐? 이렇게 그건 모르겠지만 이 개그맨 장동민 씨가 이 현실적인 부부 관계를 익살스럽게 연기했습니다. 이 애들은 재웠수라는 이 말, 아이들을 배척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를 배타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가혹한 표현입니다. 단지 부부 관계에는 자녀조차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친밀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레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 함께 듣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함께 먹고 싶습니다. 뭐그 사람이 다들 옆에 있는 사람 맞죠? 의심하지 않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담배를 싫어하면 담배를 끊어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 네 교회 안 나오면은 내네안 만나준다 하면, 심지어 종교도 덜컥 바꾸는 청년이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종교를 바꾼 청년을 봤습니다. 그게 뭐 진심이건 그 회심이 그걸 떠나서 아, 참그 사랑이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자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리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다고 하지만 자녀들도 부모들을 참 사랑합니다. 부모가 못 깨닫고 넘어갈 때가 많아서 그렇지,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이 모습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싶은 이러한 모습까지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그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부모의 행실이 중요합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니 자식을 고치려고 하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것은 마땅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수고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나도 미워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부모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싫어하게 되듯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나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경에 우리가 나오는 구절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잠언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약간 뒷부분에 있습니다.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일곱 가지이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거짓과 무죄한 자에 대한 공격과 악한 마음과 그 마음을 또한 실행하고자 하는 발을 미워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19절은요. 또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다 한 번쯤은 살아오면서 당해보셨을 것입니다. 나에 대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원래 가까웠던 이 형제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 행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미워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간혹 이럴 때에 마음에 솟는 미움 또한 자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 내 마음에 샘솟는 미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우리 마음에 미움이 솟아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때의 미움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감정이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이 누구의 시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본문 113절에서 시인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마음 품는 것, 이거 불륜입니다. 부정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뭐 조선시대에는 첩도 뒀는데 뭐 살다 보면 뭐 남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그 제정신 박힌 여자가 할 소리입니까? 뭐 귀싸대기를 날려도 모자랄 판에. 이 그 대한민국 드라마의 역사를 다시 썼다는 그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잘 나옵니다. 보통 그 결론은 뭐 4주에 만납시다 이건데요. 그 사랑과 미움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 보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목격하게 되면 불붙는 듯한 미움이 일어나는 것 마땅합니다. 이러한 미움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미움입니다. 만일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향해 미움을 바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뭐 혹시 나는 뭐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어. 뭐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지. 뭐 나는 그 정도로 뭐 누굴 미워하는 사람 아니야 라며 이 배포가 큰 사람인 양 말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자기 아내를 또는 자기 남편을 이미 사랑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이간질하려는 자들을 본다면 불붙는 듯한 미움이 솟아나야 마땅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 사랑의 증거가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도 이를 매우 잘 알았습니다. 113절을 보니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복을 사랑하나이다 라며 미움과 사랑을 곧바로 대조시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하여 주의 법도 사랑하고 알라신의 법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해서 주의 법도 사랑하고 부처에 대한 찬양도 사랑한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사람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위선적인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옆집 아줌마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한다. 이러한 사랑,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미움의 감정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 감정을 복수의 행위로 표출하는 것까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에서 끝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솟아나는 것 자체를 억제할 수 없지만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 가능합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눈이 뒤집힌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눈이 뒤집히는 순간조차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못하는 사람 간혹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보통 그 감옥에 계십니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미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화가 내면은 막 못 참고 물건을 막 던진대요. 아니, 그래서 옆에서 아이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도 되나? 자기 감정을 그렇게 컨트롤 해야지라고 말하니까 아 그래도 자기는 컨트롤 한다고 아 무슨 컨트롤을 하냐 하니까 이 가정 경제를 위해서 자기는 비싼 거는 안 던진대요. 예,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은 그걸 내려놓고 옆에 있는 휴지깍을 던진다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그 비웃습니다. 비웃으면서 야 너는 그 남자답지도 못하게 그게 뭐냐? 그 화가 나면 그때 풀어야지. 쪼잔하게 그 휴지깍 이게 뭐냐? 나는 그 스마트폰 그대로 던진다고. 근데 이 친구가 아이 스마트폰을 바꾼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너 스마트폰 바꾼 거 못 본 것 같은데 물어보니 자기는 그 침대 위에 던진대요. 예, 항상 다 감정을 그러니까 표출하는 것 같지만 다들 컨트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들 이미 우리는 감정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감옥 안에 안 갇혀 있는 거지. 감정대로 살아서는 벌써 다들 살인자고 뭐 그 간통자고 뭐 다들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 이미 주님 주시는 그 영을 받아서 컨트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길 가는 아가씨에게 문득 반해서 전화번호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내가 몇 년째 영국에 살고 있는데 또 입국한다고 또 꼬치꼬치 그 캐묻는다고 심사관에게 버럭 화를 내면 자기 골탕 먹습니다. 컨트롤해야 합니다. 자기는 껄핏하게 늦게 술 먹었고 그 10분씩 지각하면서 나한테는 5분 늦었다고 버럭버럭 하는 상사한테 내 감정 드러내봐야 좋을 것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자신의 미움을 적당한 선에서 컨트롤합니다. 본문 115절에서 보니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라고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이 자식들 내가 다 때려 죽이고 싶겠지만은 내가 미워하는 너희들아 그냥 조용히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저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테니 내가 미워하는 너희들은 좀 사라져다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에게 막말을 내뱉고 쌍욕하고 주먹을 날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떠나다오 정도의 호소에서 그칩니다. 이 이상의 복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그런 사랑에서 생기는 여러 파생적 감정들을 컨트롤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피곤한 일입니다. 사랑하기도 피곤한데 사랑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밉다고 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던지면서 내 성질을 다 부리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우리 감정에 순종하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에 불현듯 솟는 감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자기는 감정에 충실하다면서 막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 밥 먹듯이 하는데요. 그렇게 감정에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 멋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 용기가 없지 우리 삶이 부럽지 라며 멀쩡한 사람들을 도리어 비웃습니다. 보고 있으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움이라는 이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또한 솟아나는 여러 자연스러운 이러한 여러 감정들이 아닌 한 가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우리의 행동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 정신나간 작자들 말을 들어주고 멋있다고 부추겨줘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는 자연스러운 감정들이 샘솟는데 이 감정을 컨트롤하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 몹시 피곤한 일입니다. 본문 123절에서 시인은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의 시인의 고백이 정말 와닿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면요, 피곤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요, 내 감정 그 컨트롤 하면서 미워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피곤합니다. 원래 사람은 그 감정과 다르게 행동할 때 피곤을 느낍니다. 말씀을 사랑하면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간표는 보통 내 시간표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러니 또 답답하고 또 피곤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니까요, 피곤에 찌든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니까요, 교회 마치고 그 낮잠이나 한숨 자고 싶은데 교회 일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니까요, 그또 다음 주 성탄절이라고 막또 기관별로 특송 연습합니다. 그 피곤합니다. 그이 말은 그 피곤해도 열심히 연습하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혼자 살면요, 피곤한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피곤한 일을 혼자 사는 사람들 보면 만들어 삽니다. 외부 활동도 막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골드미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별로 그안 피곤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면요, 여러분 다 살아봤지요. 피곤한 일 투성입니다. 아이고, 그뭐 예를 들고 싶지만 그 말만 꺼내도 제가 피곤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혀에 미각 세포가 있으니 이 다섯 가지 맛을 느낍니다. 몸에 이상이 없는 사람 다 느낍니다. 이처럼 몸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 감정들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수십 가지의 감정이 있지만, 동양에서는 이를 희노애락 애오욕이라는 칠정으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미움이란 감정도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모든 사람이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신자들은 때때로 이 감정에 대해서 되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 감정을 처리해야 할지 몰라 자기 자신을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맛을 느끼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쓴맛을 느낀다고 해서 죄책감 느낄 필요 없듯 미움을 느낀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미움을 모르면 사랑도 할수 없습니다. 사랑은 대신에 또한 힘이 듭니다. 사랑에는 백업 플랜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에 우리에 대한 백업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우리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 채웁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결코 누구로 우리 자리를 채우지 않습니다. 우리도 대신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원수는 나의 원수이듯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인 죄와 마귀를 미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움이 샘솟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거짓을 덮어씌우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이들을 미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감정에 순종해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화가 난 사람도 자기 스마트폰 귀한 줄 알고 휴지 꽉 던지거나 안 그런 그 침대 위에 던집니다.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곤한 것은 감수해야 합니다. 가족들과 등산을 가거나 놀이공원에 가면 피곤합니다. 피곤해도 기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마음 가진 자를 미워한다고 고백하며 이 시작한 시인은 끝에서 또다시 이러한 대조를 사용합니다. 127절에서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곧이어 128절에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날마다 거짓을 미워하고 기쁨으로 또한 우리가 가진 피곤을 감내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것 너무 피곤합니다. 때로는 일이 바쁘고 몸이 고되고 너무 바빠서 쉬고 싶을 때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립니다. 피곤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업신 여기는 자들의 행동을 볼때 화가 납니다. 그 말씀을 믿는 나를 조롱하는 이들의 모습에 이가 갈립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내가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너무 밉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 마음의 미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함께 미워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